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범죄를 인하여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습니다.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는데 그렇게 새 사람이 되고 죄가 다 사라지고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하는 그런 엄청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분명한 지금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그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항상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 이거 현실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과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이 한 행동 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두 사람 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죽으면은 그 아이를 만약에 임신한 채로 죽는다면 아이도 죽게 되죠. 어머니가 만약에 다섯 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엄마가 처녀때로 돌아가서 죽어버린다면 다섯 명의 아이도 없는 거죠. 태어날 수 없잖아요. 엄마가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는 이미 이 세상이 뭐 사람이 많을 때입니다. 하지만 태초의 인간 아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있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왔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될 수는 없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왔다고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하와가 아담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여자가 남자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분을 말하죠.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그분을 뒤늦게나마 그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을 때 인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와서 아담을 죽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29살이나 30살 때 죽었으면 우리 아이들은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고 모두가 죽음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인류의 대표자로 삼고 그 속에서 모든 인류를 다 해치운 것입니다. 다 죽게 하고 소멸한 거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한 사건이 결국 여러분과 저를 이 죽은 자리에서 일으켜가지고 못나고 더럽고 어리석고 무지한 이 자리에서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넉넉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가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 우리나라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모조리 뭐 수영이나 무슨 어떤 종목에서 다 뛰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한 명 대표자가 무언가를 하는데 거기서 은메달을 땄다,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겼다, 뭐 중국이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서 체험할 수 없죠. 그래서 꼭 이것을 좀 뭐 그런 게 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확고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설명하는 가운데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5장 13절에 이 말씀에 율법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또 19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율법이라는 게 왜 여기 들어오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방식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생활. 뭐 그건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방식. 이것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는가? 두 가지라 했는데 하나는 남은 하나는 뭐냐?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좋은 사람 되고 의인이 되고 선한 사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행복을 느끼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민주주의처럼 율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힘세고 제일 그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 옛날에 그 방식은 무슨 뭐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거나 무슨 또 왕과 같은 그런 그 주변에 있는 그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봉건주의, 무슨 뭐 제국주의. 대한민국은 그 처음에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들어서기 전에 고종 황제 때 대한제국이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황제가 갖고 있는 나라이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왕국 또는 제국이라 그러죠. 지금은 왕국이나 제국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모든 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우리 헌법의 앞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죠. 그와 같이 율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그거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율법주의를 취하면 안 되나? 지금부터 쭉 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하러 줬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즉 모세에게 천사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 율법이란 것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언제까지 있는 것이냐? 자,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사람을 진짜로 구원하는,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것이다. 율법은 죄 때문에 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책망조로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율법주의를 붙들고 있다가 망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단어가 오버랩이 돼요. 두 단어가 지금 겹쳐집니다. 바로 율법과 육체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아까 우리가 율법에 반대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뭐냐? 영입니다. 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영이라 그러죠. 성령이다. 악령이 있으니까 이제 성령이란 말을 쓰는데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감동시키고 하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을 우리 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빌리버, 신자. 신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란 말이잖아요. 뭘 믿는다는 거냐? 예. 뭐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다.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 이거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신뢰한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자죠. 그러면은 신자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믿고 사는 거 아니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거. 율법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살 건가? 율법을 지키며 살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원리를 붙잡고 살 건가? 아니면은 율법주의를 붙잡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바울이 여기서 대조시키면서 분명하게 하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하려 합니다. 주려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와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그 속박된 삶에서 우리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속박했다는 거냐? 그 율법이 속박했다는 말이거나 아니면은 율법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얻어야 될 것은 얻질 못하고 율법을 잘 쓰면은 이게 좋은 것인데 칼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뭐 무슨 조각을 하거나 이렇게 용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칼 가지고 손을 막 베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한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은 속박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로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초등선생님이 나왔는데 유치원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이 유치원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다. 믿음으로 사는 이 좋은 길로 가라고 떠미는 선생님이다 이거죠. 율법이 왜 그렇게 떠밉니까? 율법을 우리가 처음 받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 분명하죠. 그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얘기하시는 것은 모조리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 안 되죠. 지키는 게 안 돼요. 그걸 다 지키려면은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좋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남의 뭐 물건을 그 탐내거나 훔치거나 무슨 뭐 또 남의 부인을 뭐 이렇게 탐내가지고 간음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고 그런 것을 왜 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나는 돈이 뭐 100만 원밖에 없는데 저 사람 1억 원이 있다. 1억 원이 있든지 뭐 그건 내보다 100배나 많은데 1억 원이 있든지 말든지 나 이 100만 원으로 충분하다. 이걸로도 얼마든지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거나 뭐 보리밥을 먹는데도 너무 맛있다. 아, 내 인생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래 돼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부모님에게 내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싶고 매일 만나고 싶고 이래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냐고요.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에게는 그 막 계속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이래 하고 싶지만은 늙은 부모는 짐처럼 느껴지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 이게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고장나고 병들어 있으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육체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은 무조건 싫다니까요. 이거는 뭐 자식을 사랑하는 거나 부모를 뭐 공경하는 거나 아내를 사랑하거나 애인을 사랑하는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뭐 엄청난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냥 내 곁에 있는 내가 참 평소에 기분 좋을 때는 뭐 억수로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이라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이러면은 막 그냥 그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몸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네 자신을 돌보지 말고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너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라. 그러니까 너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노래에 그 뭐라고 그 가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뭐 핀트가 안 맞는데. 사랑받기 원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라. 사랑받으려면 누가 사랑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건 안 되는데. 자다가도 일 나가지고 애가 막 칭얼거리고 막 뭐 젖달라 똥 샀다 뭐 심심하다 해요. 엄마를 막 흔들어 대고 깨우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느냐고요. 그 육체 그 몸에 안 맞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는 거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그 율법의 내용과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율법에 말한 그거 가르치죠. 형제를 사랑하라, 뭐, 무슨 뭐 인내하고, 무슨 선을 행하고, 그걸 가르치는데, 아, 그거하고, 그 말하자면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내용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접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뭘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예, 착한 일 생각하고 착한 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누가 이렇게 옆에서 자꾸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처음에는 맞다 맞다 하다가 나중에는 짜증나가지고 그만해라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 육체라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것도 할 수 없고 예, 등을 계속 긁어주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폐기되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뭐고 문제가 아니고 육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짐승처럼 약육강식 힘센 놈이 다른 거 잡아먹고 사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라는 게 극심해져가지고 예,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예, 집값을 서울에서 무슨 아파트 한 채 30억씩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거 어느 동네에 가면은 30평 아파트가 1억, 2억, 3억 하는데 어느 동네에 가면 30억씩 할 때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돈 벌어먹고 장사하고 직장이 많으니까 거기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어디서 삽니까?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그 이거를 왜 합니까? 그게 육체가 그걸 요구하니까요. 서울에서 살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내 자식도 결국은 살 수 없게 된다. 이걸 알아요. 알지만은 내 몸은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돈 있는 거 가지고 더 벌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 같은 건 건드리지 마라. 두 채, 세 채 막 사고, 막 투자하고, 투기해가지고, 돈 올리지 마라. 속에서 이야기하면 듣습니까? 예, 장애인들 무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이런 거 지으려고 그러면요. 요 앞에 여기도 지금 저, 부산 진역 있던 그 자리, 그 앞편에, 지금 그, 노숙자들 쉼터 같은 그런 걸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 지었어요. 그거 할 때 앞에 그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부산시 이 한복판 대로변에 웬 장애인 시설 같은 거, 노숙자 이런 시설들 그걸 하냐 결사반대하고 붙여놨어요. 자기 조금 있다가 노숙자가 되거나 다리를 절게 되거나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육체라는 거는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접붙임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이지, 그전에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몇 가지는 지키거든요. 나는 뭐 적어도 간음이나 도둑질 뭐 이런 건 안 했습니다 하는 그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께 십일조도 드리고 수제의 연금도 내고 코로나 이거 할 때 마스크도 잘 끼고 다니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자기를 항상 돌아보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는 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율법이 뭐 문제가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그 방식의 삶의 태도를 취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 때문에 율법 지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5장 13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겉으로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때 처음 주어진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태초의 사람이 아니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노예 생활 하다가 나올 때 그때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율법이 처음 주어진 것인데 죄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담 때부터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뭘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뭘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라는 게. 그러면은 그때에도 법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가인이 살인을 했습니다. 동생을 기분 나쁘다고 돌로 찍어 죽였어요. 그런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것이 죄지요? 그때도 죄였습니다. 죄라는 말은 동생 죽이면 안 된다. 사람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살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명문으로 이렇게 뭐 어떤 법이라는 형태로 주어지기 전에도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존재한 때로부터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양심이라는 것, 그거 자체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이래 살면 안 되고 저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벌써 들어와 있다는 그 결과죠. 근데 왜 굳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새로 주었느냐?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에 그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일그러진 그 삶을 이제부터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겁니다. 그때 그걸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굳이 법을 그때 왜 주느냐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정인이 법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정인이 법이라는 걸 뭐냐 하면은 입양한 사람이 그 입양된 그 아이를 함부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죠. 그 다음에 뭐 민식이 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민식이 법이라는 거는 민식이라는 애가 그 어린이 학교 앞 이런 데서 막 그 차에 이렇게 운전을 뭐 무리하게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희생을 당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죠. 그래서 그 학교 앞 이런 데서는 무조건 막 한 뭐 20km, 30km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김영란 법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뇌물 이렇게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그런 법이죠. 자, 음주단속법이다, 뭐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법으로 명문화되기 전에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법 없이도 법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니까 법을 어떻게 합니까?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앞에 너무 그 거짓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이 정인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대로 안 키우는 이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도 법은 항상 있었던 겁니다. 왜? 죄라는 것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죄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 뭐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던져져도 이거를 못 지킨다라는 표시죠. 분명한 표시죠. 죄가 있으니까요. 자, 내가 자식을 못 낳아서 그렇든지 아니면은 자식이 있는데도 그 집에는 다른 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도 애를 하나 더 키우고 싶다. 뭐 동생을 하나 안겨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애를 데리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법이 있든지 없든지 사랑하고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안 돼가지고 혈기로 가지고 아이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큰 잘못을 이제 저질렀는데 이거를 법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중간에 더 많이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처벌을 더 강화합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이걸 지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을 더 말하자면 더 잘 살게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주어질 때 목적은 분명히 이전의 그 위반과 이전의 그 잘못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무리 법을 새로 고치고 강화해도 그 현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늘 보는 것 아닙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음주운전 이전에 운전을 못 때리치우고 그 술을 왜 마십니까? 술 안 마시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술 안 마시면은 인생에서 그 수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고통과 이거 뭐로 해결하느냐 이거죠. 그들의 생각에 제가 지금 그걸 역설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에 무슨 뭐 성매매 또는 여자 집적거리기 뭐 성추행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왜 하느냐 이거예요. 법이 없어서? 그거 하면 뭐 비난을 안 해서 그동안에는?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그거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이 타락하고 이 정욕과 탐심과 어떤 불안과 불만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 법 가지고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율법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할 때 율법 지키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많이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는 율법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거는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키우시고 감화하도록 기다리는 그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즉 믿음으로 사는 이게 확립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 뭐 이런 식의 태도. 그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느긋해집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사는 이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계속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죠. 그래서 헛된 선생이 되고 헛된 재판관이 됩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 눈에 대들보가 박혔는데, 주님이 그 아주 멋진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자기 눈에는 말하자면 대들보는 너무 심하고 이쑤시개가 박혔는데, 큰일 났죠.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고서 그걸 본다니까요. 자기 눈에 뭐 무슨 짝대기가 박힌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것부터가 생명이 아니죠. 그것부터가 벌써 그 지금 뭔가에 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눈에 그 눈곱띠라, 네 눈에 뭐 티끌 그 빼라 하고, 그 다음에 막 안 한다고 막머럭하고 말. 자기 눈에 지금 짝대기에 박혔는데. 이 바보짓을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막 어딜 가든지 계속해서 괴로움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보이니까. 이게 율법 지식이라는 게, 이 사람 오늘 교회 안 나왔네. 이 사람 오늘 일요일인데 뭐 밥 사먹네. 뭐. 이제 기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요일에는 뭐 옛날에 움직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지금 일요일이라는 거는 안식일이 아니고, 지금은 또 안식일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완성됐기 때문에, 어느 날엔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주일날에는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권장할 만한 삶의 태도죠. 그러나 뭐 그게 안 된다고 할 때, 아까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면 그 믿음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게 돼서, 아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놀러가고 이렇게 뭐 딴짓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가 재미있어가지고 나오도록 어찌 해봐야 되겠다, 그쪽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걸 안 하고 일요일날 내가 이 그렇게 말을 해도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해도 예배를 안 보고, 뭐 그런 얘기만 자꾸 하게 되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 받는 사람에게서 힘이 생기고 교회를 나가고 싶다, 형제를 만나고 싶다, 또는 뭐 형제들끼리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더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죠. 율법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아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성령으로냐? 아니면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냐?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살아가는데 두 방식이 있다. 오늘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율법으로 사는 것은 옳고 그름, 또는 뭐 좋고 나쁨, 또는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옳은 것을 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잘하려고 하는 것이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 내용 자체는 나무랄 게 없어요. 율법주의라고 해가지고 악을 행하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름도 신자라고 붙이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날 때부터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봤거든요. 교회 가도 그 어른들, 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는 뭐 엄마 아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구조 말하는 것들이 전부 율법적인 데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딱 그대로 배우는 거죠. 어릴 때 우리가 보면 부모에게 막 반발을 하고 잔소리 좀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커가지고 그대로 하는 데. 왜? 보면은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고 저걸 시켜야 되고 안 하면 뭐라고 해야 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밑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그러한 지식들이 머릿속에 쌓이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지식들이 쌓이니까 그 사람도 율법주의로 살게 되고 예, 언니가 엄마한테 계속 잔소리 듣다가 그 다음에 그 언니가 또 동생한테 딱 엄마 노릇을 하죠. 딱 아빠처럼 예,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왜 안 하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또는 이전에 사람들이 그 살아온 그 방식을 잘 분석, 잘 그 인지해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세상의 경우 첫째는 돈으로 살고 두 번째는 예, 율법으로 삽니다. 즉 지식으로 삽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그들이 스스로 사는 방식을 예, 취한다는 거죠. 사람이 돈으로 사는 이유는 그거 말고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예, 하나님이 없으면은 즉 하나님 안 믿으면 믿을 거는 자기뿐이에요. 예,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그 돈이나 권력이나 뭐 자기의 총명함이나 또 무슨 지식이나 어떤 경우는 뭐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걸 말하는데요. 아, 이거는 결국 살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진짜 힘, 진짜 지혜, 예, 진짜 이 빛이 있고 등불이 있으면은 그걸 안 해도 되는데. 그럼 편안하게 가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어차피 난 모르는 거고 내일 일은 나보다도 더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잘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고 조용히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내뿐 아니고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 대해서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 여유롭게 이렇게 걸어가면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뭐 없으면은 지금 내가 그걸 보고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적용될 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요. 자기 자신이 되지도 않는데 계속 자기를 옥죄죠. 자기를 속박을 계속 해요. 나중에 가면은, 예, 막,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막 괴롭고, 이런 가운데서, 예, 정신적으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예, 그것에 따라서, 예, 옳은 것, 즉,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식이 되시고 판단이 되시고 예, 그 능력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내가 그 맡기고 예, 그걸 따라가는 이것과 반대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이거하고 예, 율법으로 살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산다 하는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율법주의에 반대를 하면 모든 사람은 무법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법 지키지 말자. 예, 되는 대로 살자. 뭐 욕망대로 살자. 인생 뭐 짧은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이게 율법주의에 반대라면은 우리는 그나마 율법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반대는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또,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지. 예, 뭐, 마음껏 술 마셔라, 마음껏 죄 지어라, 마음껏 바람 피워라,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예, 노심초사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위선자가 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에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나가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문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이 세상에서 그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열몇 명의 그 삶이 그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직업도 없이 예, 어디 뭐 무슨 보장받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3년간이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어서 그랬든 안 믿어서 뭐 안 믿는데 뭐 억지로 그랬든 간에 이 사람도 어쨌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즉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무슨 부족함이 있더냐? 그런 식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예, 결과가 어땠느냐를 결산을 하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삶의 방식은 둘밖에 없어요. 예, 우리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손에 아무리 많은 걸 쥐고 있어도요, 이거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거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안심이 안 됩니다. 뭐,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뭐, 이렇게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또 좋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막 든든하게 성공을 하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버릴지, 언제 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지, 또 언제 건강이 날아갈지, 뭐, 직장 뭐, 무슨 철밥통이다 하는 데를 들어가도,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날 지켜주신다는 이걸 믿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나를 움직이고 있고 그와 내가 지금 하나라는 겁니다. 신부와 신랑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잘 되지 않을 수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택했고 그의 아들로 삼고 그의 신부로 삼고 영원히 데리고 살 자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안에 자기의 피를 쏟아붓고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의 생명으로 내주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겠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근심, 걱정, 모든 종류의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거기서 풀려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게 보장되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함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즉 형제들이죠. 우리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생명이 그 속에 부어졌다라면 그들에게서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볼 때마다 계속 하여튼 계속 눈 뜨고 이렇게 지켜보게 되죠. 일단 지켜보는 것이 기도하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펼쳐지는가 그거를 지켜보는 게 아니고 불안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게 돼요.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쪼고 계속 닥달하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걸로서 그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나오는 것은 위선자와 거짓말쟁이밖에 없습니다. 엄한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되면 되죠. 그거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자기 그 걱정과 자기의 염려, 자기 생각, 자기의 그 불안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요. 예, 그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예, 내 생각, 아이고 저거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쪼아도 그것도 예,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하나님을 믿고 늘씨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다. 이거는 불신이니까. 이거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없지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있죠. 그 따라간다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우리에게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서너 살 때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의 적어도 기본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다 배웠고 그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고 또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육체의 종이구나. 욕망이라는 건 참 이기 어려운 것이구나. 이것밖에는 결국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기도 질 수 없는 짐, 자기도 안 되는 것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지우는 이런 방식의 삶. 그리고 그게 조금 되면은 그걸 가지고 자랑으로 삼고 그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멸시하고 하는 이런 식의 율법주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그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바라고 아버지를 붙잡고 그 안에서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간직하고 따르는 그러한 단순하고도 확실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기는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놀랍게 변하는 그런 인생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